신약성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사람들이 예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단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일에 청중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아 세례가 있는 관계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그 출애굽기 십계명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유아 세례와 관련된 그 본문을 택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관습을 따라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자주 유대인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랍비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들이 품에 품고 랍비에게로 나아가고 그리고 조금 커서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손을 잡고 유대인 그 율법 선생에게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축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흔한 일이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48장에도 보면 그 야곱이 노년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자신의 손자들인 그 요셉의 아들들을 오른손과 왼손에 이렇게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또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렇게 올려놓고 축복하려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요셉은 그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들어서 자기의 장자 므낫세를 축복해주기를 원했고 또 왼손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축복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은 요셉에게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차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훌륭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니 내가 축복하도록 내버려 두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하는 야곱도 그렇고 축복을 받는 그 요셉과 그 아들들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으면 그냥 아버지가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던 차자에게 얹던 상관하지 않겠는데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셉이 중간에 아버지를 이렇게 막어서서 그것을 간섭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처럼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에게로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리고 흔하게 유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고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귀중한 그 시간과 그 힘을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보면 어떤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상에서의 그 사역은 제한된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해야 하실 그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그 에너지를 그렇게 아껴 드리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의도는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의도는 좋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관해서 제자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본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 much displeased라고 굉장히 불쾌하셨다 정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분이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본문에 적합한 의미인가를 제가 찾아보려고 그래서 헬라어를 보니까 헬라어에는 분개하다라고 하는 그 angry 또는 indignan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굉장히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분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공개 석상에서 꾸짖음을 받았고 그리고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분개하셨는가? 그것은 어른들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대한 더 훌륭한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른들이 아닌 어린 아이들이 더 천국에 합당한 그런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럼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천국에 더 합당한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더 겸손하여서 의존적이며 순종적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어른들보다 의존적입니다. 부모를 의지하죠. 의존적이고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따라갑니다. 순종적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그 유년부라고 했는데 그 유년부 아이들을 한 3년 정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1년만 하고 그만둘 수가 없을 정도로 애착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밖에 나가시면 성경 읽기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맞게끔 월요일 날은 마태복음 1장, 화요일 날은 2장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매주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도해 주는 대로 잘 따라오고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받아들이는 그것을 볼 때에 제가 그전에도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또 고등부를 이렇게 지도했을 때는 정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스펀지와 같이 제가 가르쳐주고 열정을 가지고 막 하니까 그냥 잘 빨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3년 동안이나 그 유년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이고 잘 따라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어린아이들이야말로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순종적이지 않습니다. 남을 의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행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의존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매스컴에 여러 차례 한국 그 10대 재벌의 딸이 그 등장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한민국 그 해군 장교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한 이야기가 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한국의 10대 재벌의 회장이고 또 외할아버지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 그 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어머니의 이야기에 의하면 돈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다 벌어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뭐 편안하고 안락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면 그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서 그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그 장교가 된 그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딸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보면 재벌에 대한 그 뉴스들은 대부분 그 비판적인 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한국 재벌의 모범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사를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어른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그 삶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같은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의 그 이야기를 보면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데 그 계명들을 지켜라. 그때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당돌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려서부터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의 그 영적인 그 무지를 드러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의 진정한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그러한 요구가 아니라 이 율법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몇 주 전에 생각해 봤는데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라, 생명을 살리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그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의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의 말이 진심인 것을 알겠다.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웃음을 머금고 웃는 얼굴로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서 슬픈 얼굴로 그는 돌아갔고 다시 예수님께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날마다 부모를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떨어지는 것을 정말 무서워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날마다 부모를 의존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의존하고 또 부모의 돌봄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는 바로 이 땅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될 때에 바로 천국은 그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매우 제한된, 한정된 그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지한지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참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은 참 고달픈 삶이셨고 또 쉼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실 때에 배 한쪽에서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에 거의 100%를 다 활용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어린 아이들에게 할애하여서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시간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제자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막을 때에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습니다. 공개적으로 화를 내시며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결코 막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존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책임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자신만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그 부모의 책임은 정말 큰 것입니다. 만일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저를 의존한다면 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나 장로에게 그렇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에게 의존합니까? 그 아이들의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 일은 정말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그 양식을, 음식을 마련하여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제대로 먹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행한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영적으로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읽어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따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분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바쁜 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덜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뒤로 제쳐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의 영적인 일을 힘쓰지 않는 것은 커다란 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아 세례에 대한 참으로 많은 격려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 교회도 그렇고 많은 그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그 교회에서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구절에는 유아 세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을 때에 그 축복은 실제적인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 아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추론할 수도 없지만 저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지 않았을까. 이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어떻게 그 이후에 살아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주님의 축복을 받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에 그런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유아 세례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유아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 자손들이 이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올 것을 그 말씀하시며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어른들에게만 그것을 시행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가족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은혜 언약의 표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자기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유아 세례가 그곳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어린아이들을 내게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시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유아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들며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경건한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그 수고를 사용하시고 그 부모의 수고에 축복하실 때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것을 부모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효린에게 유아세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